예,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갈등이 많더라고요. 갈등이 많고 또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는 여섯 가지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답을 얻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앞으로는 하나님 인도를 잘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제가 그랬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사울이 그 귀신 들린 것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고 탓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그 후에 오는 응답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를 원망한다면,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원망하고 탓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심지어 마귀 역사까지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다. 욥을 공격하는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므로 마귀 역사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뿐이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 현장인데 선교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요. 또 성도들끼리 또 그렇고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그 현지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지 마라. 그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에 또 속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라. 복음 말고는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다와 있는데 우리가 양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다 양보해라. 그랬어요. 그 다른 성도를 섬겨라 말이지. 달라면 다 줘라. 그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우리가 수용 못합니까? 100데나리온은 2만 원이에요. 2만 원. 1만 달란트는 260억이에요. 260억. 돈으로 환산하자면 260억 내가 빚을 졌는데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고 수용 못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양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좀 양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좋은 건 내가 해야지. 근데 지금은 다 마음 비웠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 섬깁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양보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용서하고 기도해라.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처리를 해야지 깨끗하지.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제2, 제3의 문제가 온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잘못한 사람, 저도 제 자신도 잘못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한 꼴을 못 봤건 제가. 저도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막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도 망하고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더란 말이지.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지 말으라고요. 얘기는 하되, 얘기를 해야지, 타일 내야지. 부모를 그래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래 잘해라.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하나님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곽선민 전도사, 곽선아 청년이 서른 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예전엔 몰랐어.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결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네, 기도해야죠. 조금은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실감을 그렇게는 못했어. 좀 죄송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 쟤네들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또 우리 사모를 보니까 아기를 귀여워해. 또 애들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내가 중매를 서거나 소개를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너무 여러분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니 예전에. 지금은 안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그러더라고. 아, 내가 스스로 찔리는 바가 있나 봐. 절대로 안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나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짧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기도만 할 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못 놓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는 다 가진 자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부러워하면 이미 지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진 자다. 아니 야곱이 그 얻어먹으러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바로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말이지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죄수로 끌려간 주제에.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눈치를 봐야 되고 가방 들여다 줘야 됩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안에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나를 자꾸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 응답하시게 돼 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한다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뭐 교회를 방치하고 가정을 방치하란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나요? 그럼 그래서 교회 부흥돼서 뭐 하려고요? 교회 부흥되면 자기만을 위해 살 거 아닙니까? 자기 잘 되면 자기만을 위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묵상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원한다면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원한다면 우리 교회 유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교인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괜찮은데 이 한국 사람 목회를 하는 선교 현장에서 한국 사람 목회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이민 오는 한국 사람은 뻔한데 교회가 계속 많아지니까 막 그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 있지요. 교인이 이동하면 막 난리 나요. 서로 미워하고. 왜 복음 전하는 이런 단체를 왜 이단으로 왜 몹니까? 교인들이 이동하니까. 교인들 이동 못하게 이단으로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 3단이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이단하면 무서워서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못 가게 하려고. 참 악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많은 분들이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 막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어디 뭐 무슨 답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2, 3년을 못 넘깁니다. 또 거기 갔다 또 딴 데로 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서 치유받는 거 아니냐. 내버려 둬라. 이것 때문에 성도들도 시험 들고 있고 교인들 이동하는 것 때문에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돼 있고. 아니다. 가는 사람, 축복하고 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할수록 돕는 거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 사단 놀이터가 된다, 교회가. 제가 이 여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답을 얻었다고. 이거에 묶여 있었다고. 물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섯 가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고. 이거 목회자인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최고로 역사해요. 이 부분만 우리가 넘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정말 입만을 누린다면 상관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돼요. 물론 저부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바뀌면 안 되거든, 진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부터 바뀝시다. 나부터라고, 너부터라고 언제 그랬어? 너부터 바뀌라 그러네? 서로 상대방 앞에서 결심하는 의미에서 나부터 바뀝시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다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라, 직장 가면 지옥이라,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이 누립니다, 축복을. 요만큼 아는 사람은 요만큼 누릴 것이고 이만큼 아는 사람은 이만큼 누릴 것이고.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네. 야, 하여튼 그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스마트폰. 예전에는 동네 한 집에만 전화가 있었거든. 전화 오면 거기 가서 봐도 방송 나와요. 어느 집? 동남이 엄마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달려가서 전화 받고 그랬다고. 아, 그랬다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가 동네 한 집에만 있어가지고요. 그걸 크게 틀어놔요. 연속곡 할 때. 설마루 장사. 황금 달팽이인가? 옛날에 나왔던 추리극이라니까? 하여튼 있어요. 강진 갈갈이 사건. 그거, 그 동네 크게 그 라디오 틀어놓으면 그거 들었다니까. 듣다가 자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내 개개인이 어디 있으면 들고 다니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보이스톡 가지고요. 무료로요. 저 미국, 아프리카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니까. 무료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제 시대에 가장 큰 아마 변화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돼요. 근데요. 이 엄청난 이 기계를 들고 있는데도 저는요, 몇 가지 활용을 못해요. 알아야 이걸 활용을 하지. 뭐 조금 문제만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딸한테 가서 야, 이거 좀 해줘봐라. 이거 겁난다, 야. 이거 막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물어보고 그래요. 심지어는 대만 갔을 때도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전화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는 만큼 여러분이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영생을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본 자인데 뭘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광목사의 사정은 제가 설명해야만 여러분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 안 하면 여러분이 제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일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한번 찾겠습니다. 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찾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물론 앞자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쫙 뒤에 앉으시는 것보다 쫙 뒤에 계시는 분들 있죠. 은혜는 거리와 비례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와서 막 그 집중한다고만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이 이미 아셨다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자꾸 울어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서.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유시영 장로님 어디 계셔? 오늘 처음 기도하셨죠, 장로님? 어디 계셔? 저기. 아주 박력 있어서 좋아요. 그 박력,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거든, 중직자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상하게 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도 다르더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증인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귀신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 생각나게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두 번째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목사가 누구냐?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자 그리스도도 계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나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가 여러분 말 잘 들어도요. 개하고 깊은 대화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무슨 방주로 그리고 또 뭡니까 노뱀으로 어린 양 피로 뭐 제단 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 보니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죄와 마귀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렇게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 저주 가운데 해방시키셨구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감사하구나.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구원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됐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면 말로만 한다면 어린 양은 아무리 잡아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첫째는 조건이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계시의 일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인간이어야만 된다.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찾자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8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여기서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물론 성도들을 가리켜서 인자란 말을 쓰시기도 했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란 말을 썼거든.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왜요? 왜? 성가대. 왜?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이걸 계시의 이법칙이라고 해요. 많은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여호와 증인은요. 그러므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 여호와 증인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말만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제껴두고는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많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온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굴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몰몬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하잖아요, 인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도. 어쨌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부정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아, 좀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왜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머리로만 알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거기. 박경규 장로님은 목도 짧구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한국 교회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경을 50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갈라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맨날 죽으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우재식 목사님 우리 간판에다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써 붙이라네. 그러면 사람들 안 온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는,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아십니까? 그래도 계속 내 주장할 겁니까? 그래도 자꾸 나를 내세울 겁니까? 안 될 건데요, 그래도.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라.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꾸 나를 내려놔라. 어? 그렇다고 해서 깡다구로 참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벼르는 거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요.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참아야지. 그건 참는 게 아니,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뭐라고? 벼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대폭발. 진짜 나를 내려놔야지. 왜?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돼. 진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압니까? 안다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 건데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해해도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저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 있죠.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수만 가지 길이 있다니까. 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절망하냐고요. 하나님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 되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압시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체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 또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만큼 성령 역사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체험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 말 듣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 안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단이 통치해 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거기에 샬롬,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일법칙, 이법칙 꼭 기억하세요. 일법칙이 뭐다? 복습. 일법칙? 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다. 계시 이법칙은 사람만이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다. 아멘?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고, 이런 말 하기가 좀, 소로 오셨다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알아들었겠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대신 통역을 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넓게, 깊게 여러분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높게, 넓게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전달하는 그런 또한 사명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